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함을 추구하죠. 뭐 그걸 또 행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게 평안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풍족하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평안함을 누릴 줄 알았었죠. 한때 그런 어떤 성장 일변도에 그런 바람들이 많이 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이 돈이 불필요하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많은 어떤 키워드들을 보시면 미니멀 라이프나 아니면 소확행이라고 하죠. 작은 것에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에 행복을 찾는 그런 어떤 키워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요즘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이렇게 1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 또 혼밥이니 이런 여러 가지 혼자만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의도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렌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또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또 언젠간 또 바뀌겠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흘러가니까. 저희 집 아기가 지금 그 골덴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아마 젊으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 바지에 이렇게 흔히 말하는 골이 나서서 골덴 바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 때는 유행했다가 한동안 또 유행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시 이 골덴 바지가 유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트렌드도 평안이라고 하는 트렌드도 또 이렇게 소확행을 가다가 나중에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라도 평안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또 평안한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우리를 평안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시면 아사가 41년 동안을 통치한 중에 그중에 이 10년 동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에 이 10년 동안 1절에 보시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그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이 아사 왕이 다스리던 때는 분명히 상황적으로 평안했던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민족의 침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바깥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다른 나라들이 이 여기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서 무역을 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때는 엄청난 무역들이 발전하고 솔로몬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옆 나라의 부인 그 왕들과의 딸과 결혼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고 거기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여전히 이민족의 침입과 위협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평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사 왕은 어떠한 행동들을 했길래 무엇을 했길래 그의 삶이 또 그의 나라가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떤 삶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하기 위해서 아사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사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비우고 채우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잘 비워야 되고 잘 채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평안함을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죠. 근데 여러분 이 원래 이 평안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그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것은 뭔가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조용한 곳을 찾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내려놓잖아요. 뭐 여행을 떠난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을 그칠 때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우리의 그 평안함들 속에서 뭐 조용한 곳을 가거나 산을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다 그러한 평안함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평안이라고 하는 한자 혹시 아십니까? 그 중에 그 안이라고 하는 한자를 아세요? 이 집 모양처럼 생긴 그 밑에 계집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갓이라고 그러죠. 이 갓이 원래는 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 안에 사람이 있을 때, 계집녀지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신 안에 사람이 있을 때를 평안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정한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죠. 기독교가 아니라 때로는 뭐 절에 다니기도 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뭔가 평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신을 쫓고자 하는, 신 안에 있을 때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 오늘 이 비우고 채우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세라상은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비웠다는 거죠. 무엇을 비웠을까요? 첫 번째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버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것, 그러니까 이상한 제단을 섬겼다는 걸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다오고 있지만 뭐 신문에 나오는 운세나 아니면 뭐 가끔씩 타로점을 본다거나 그런 거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을 때의 신앙은 다른 것들을 섞이는 것을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 다른 거면 다른 거. 이렇게 얘기해야지 사람이 뭐 좋은 게 다 좋다고, 사실 뭐 종교 자체가 나쁜 말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정말 이상한 부두교나 이런 종교 아니고서는 웬만한 뭐 절이나 어디를 가도 나쁜 소리 안 합니다. 다 좋은 소리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또 절에 가서 그런 얘기 듣고 이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교구에,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분이 10년 동안 저희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니셨던 거예요. 근데 등록하지 않았던 이유가 낮에는 우리 교회를 오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는 절회를 가셨더라고요. 그분의 그 동창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상함을 느끼고 교회를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도 돌아가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또 뇌수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게 됐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 권사님의 권유로 교회를 등록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것을 갖다 붙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어플 중에 뭐 그런 어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장동건 눈, 이영애 코, 뭐 누구누구 입술, 정말 잘생기고 소위 얘기해서 이 얼굴이 다 비주얼이 좋은 사람들의 장점만 딱 모아서 그 붙이는 어플이 있죠. 아세요? 그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슈렉이 됩니다. 슈렉.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만 다 갖다 붙이면, 완벽하게 갖다 붙이면 이 사람이 정말 최고의 이상적인 무엇인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점을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강점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사가 오늘 이 깨뜨렸던 것은 그냥 보이는 신당이었지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섞이는 신앙들을 깨뜨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실 아무리 장난이라 할지라도 뭐 영화관에서 심심한 시간 남으니까 타로 좀 보고, 여러분 거기서 만약에 남자친구 헤어지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헤어지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 종교 특별히 그런 점들은 다 자기 듣기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신기하게 잘 맞는 사람도 있죠. 네. 여러분 그 저도 맞춥니다.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보통 올 때 여자분들이 오면 세 가지 중에 하나래요. 남자 문제, 여자 문제, 아니면 자기 어떤 개인적인 신상. 요 세 개 중에 하나만 찍으면 거의 다 맞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오기 때문에 그런 심리만 잘 알면 사실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을 부족 하나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몇 천만 원짜리 부족이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오늘 아사왕이 했던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을 믿기에 불필요한 것들 제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을 땐 하나님만 믿길 바랍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난 다른 어떤 것도 하고 싶다. 근데 그런 신앙들은 결국에 가서는 그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그러한 모습으로 가졌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평강한 사람은 어느 하나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평강에게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나옵니다. 이 주상이라는 게 뭐냐면 기둥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기둥이 그냥 단순히 기둥이 아니라 신성한 장소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일종의 상징이죠. 왜 오래된 마을 앞에 가면은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것이 있고 성황당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뭐 옛날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성황당 깨부셨더니 뭐 마을에 동네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런 주상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람들이 믿는 그런 주상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주상을 섬겼냐 하면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이 노뱀을 그들 물게 하죠. 그리고 노뱀을 물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하나님이 거대한 이 불모양의 이러한 뱀물, 아 죄송합니다. 불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놈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거를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고 살아났죠. 근데 이 놋뱀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뭔가 미신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놋뱀을 짓는 주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면 사람 이게 뭔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저희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 수능을 앞두고 저도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을 앞두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여자 고등학교에 가서 방석을 훔쳤어요. 왜냐면 그 방석을 훔치면 시험을 잘 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어떤 설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일종의 그걸 뭐 징크스라고 하기도 하고 해. 그래서 수능 앞두고는 뭘 먹으면 안 되죠? 미역국 먹으면 안 되고 왜 미끄러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 그들만의 그런 징크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아사 왕이 그들을 그 시대에 만연했던 그런 주상들, 그들만의 그러한 징크스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십계명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러한 착각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제사장이었을 때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그의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오는 음식들을 자기가 먹고 그런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나갔다가 한번 진 거예요. 엄청나게 대패하고 나서 그들이 왜 졌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내세운 게 뭐였을까요? 아, 법궤가 없어서 우리가 졌구나. 하나님의 법궤만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정말 사실 이스라엘의 신은 전쟁의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전쟁의 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야, 저 전쟁의 신을 데리고 오면 우리는 이제 질 것이다. 전쟁이 졌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전의를 불타든 거예요.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죽더라도 싸워보자. 그들은 법궤만 믿고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법궤도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은 대패하고 그 아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이 뚱뚱한 엘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면서 나무에 의자에 떨어져서 죽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그 전쟁에서 그들은 실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법궤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자체에는 능력이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놔두죠. 그렇죠? 신전에 놔둡니다. 법궤에는 능력이 없지만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죠. 그들이 신전에 법궤를 밑에 놔두고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이 신은 우리의 밑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놔두자마자 그 다음날 어떻게 되었냐면 그들이 섬기던 그 신이 팔과 이 몸 목이 잘라진 거예요. 처음에 그들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이게 웬일이지? 블레셋은 다섯 개의 도시가 있었거든요. 우리로 치면 광역시처럼 다섯 개의 도시마다 이런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마다 다 옮겼는데 옮길 때마다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신들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이 법궤 앞에 다 무너져서 있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법궤 자체만 이것만 갖고 오면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우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 믿으면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게 있습니까? 가기 전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랬습니다. 야, 십자가는 등에 지고 가는 건데 왜 앞으로 매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수님 가끔 뒤로도 가요 이러는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뒤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십자가 목걸이가 여러분들이 뭐 상징도 되고 뭐 그거 자체를 제가 어떻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성경책을 이렇게 고이 아주 막 신주단지 뭐지 가져가는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주상을 가지고 다니는 것, 뭔가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뭔가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져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세라상을 찍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아세라상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근동의 여러 족속 중에서 아모리족과 가나안족이 숭배하신 여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아낫, 아스타롯과 더불어서 3대 여신이 바로 아세라죠. 이 아세라가 바알과 결합하면 풍요의 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을 신은 신 안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소위 얘기하는 신전 안에서 몸을 파는 창기가 존재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신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 또한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 안에 있는 창기에 몸을 팔았던 거죠. 그 대표적인 여인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색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창세기 때부터 동성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아세라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와 동행하는 이 성경 본문이 열왕기상이거든요. 열왕기상에 보면 아사원은 아세라상을 찍으면서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는 여자 몸을 파는 여자와 몸을 파는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명칭상으로는 거룩한 성직자로 불리는 거죠. 몸을 팔았지만 왜냐하면 이 신을 통해서 그들은 거룩한 일을 수행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사는 이 모든 것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뜻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이 왕은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처럼 이 성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자유로워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그 선데이 서울을 봤거든요. 그거 보는 것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뭐 아무리 뭐 청소년 무슨 보호 인터넷 뭐 이렇게 해도 다 뚫습니다, 애들. 뭐 애들이 그거 모르지 않아요. 그만큼 성에 대해서 개방돼 있다는 거죠. 하다 못해 여러분 저희 교회가 뒤쪽에 샤론 유치원 있는 거 아시죠? 샤론 유치원 뒤에 그 여기는 정문이고 뒤에서 버스가 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 샤론 유치원 그 앞에 뭐라고 붙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기 시설은 이제 아이들이 다 있는 교육 시설이기 때문에 전방 몇 미터 이상은 그 일종의 그 위락업소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 좀 아시죠? 학교 앞이나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유치원을 바라보는 바로 정면 대각선 바로 앞에 모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런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만큼 아이들이 노출되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그 이 노출이라는 게 왜 무서웠냐면 제가 양구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그 양구에서 군생활을 하면 양구에서 이제 다방에서 이제 이 커피를 파는 아가씨들이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죠. 아이들에게 이제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물으니까 그 중에 한 아이가 그랬습니다. 나는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 저게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지만 화장하고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이 이 아이는 너무 이쁜 거예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요즘 모텔 되게 화려하잖아요. 애들이 보면 저기 놀이동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화려하고 왕궁같이 지으니까 저기 가고 싶다고. 그만큼 아이들에게 노출되어지는 게 저희들은 뭐 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성인 정도는 뭐 그거 가지고 뭐 유혹받고 이러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그것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이 그것에 무감각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개방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적인 부분이 개방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바로 요즘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결혼의 가치관들이 무너져버리고 마치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이 그 혼수품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알았다. 그래서 뭐 가인과 아벨을 가졌다. 이렇게 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에둘로도 표현하는데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로 알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는다 이 뜻은 그 사람과의 깊은 관계, 그 사람을 정서적으로나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결혼이나 관계를 맺을 때 안다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만큼 결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름 알고 뭐 성격이 어떻고의 문제를 떠나서 누군가를 품을 자격이 되려면 적어도 그 사람을 내가 인격적으로나 삶적으로 존경해 줄 수 있을 때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의 시대처럼 그냥 자기의 어떤 풍요와 만족을 위해서 여자를 품고 남자를 품을 때는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망했는지 아시죠? 로마가 두 가지 때문에 망한 겁니다. 첫 번째, 목욕탕이 너무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365일 중에 로마에서 쉬는 날이 20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게 뭐였을까요?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같이 오는 겁니다. 물 속에서 그들이 목욕탕 속에서 뭐 좋아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목욕탕은 그걸 통해서 그들은 그 시간들을 버는 거예요. 그냥 때우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피를 좋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 아시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200일에 쉬는 동안에 약 100일 이상은 그곳에서 검투사슬의 싸움과 그리고 노예들을 죽이는 싸움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점 잔혹해지게 되고 잔인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한 성적인 것들을 탐닉하게 되죠. 요즘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영화들이 피 튀기는 장면을 갖고 우리가 웬만하면은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 장면이 나와줘야 뭔가 액션이 진행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적인 부분도 이제 너무 개방적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사왕의 평화는 이 세 가지의 결단,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기로 하는 혼합주의를 버리고 그리고 뭔가 미신처럼 여겨지는 내 안에 있던 뭐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버렸을 때 그에게 평안함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 선물이죠. 구원함은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 뭐라고 나와있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의가 완전해지게 되는 거죠. 아니 노출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겨요?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많은 노출이 있죠. 그거를 그 노출을 막으려면 아마 밤에도 안대를 쓰고 다녀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세상이 우리의 젊은이들과 우리 뭔가 노출되면 안 되고 보호받아야 되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피해서 가야 되냐? 그럼 우리는 산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없애려고 애쓰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내 안에 스스로의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그걸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아뢰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이 어른들 때문이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 변명을 해봤자 우리의 인생이 나아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은 비겁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신앙 앞에 잘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삶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삶을 뭔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잘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비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정결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리정돈 하는 것도 사실은 비움의 연속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 채워야 됩니다. 제가 그 청주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충북대학교 교수님, 교육학과 교수님께서 은퇴를 75세, 이제 65세 은퇴하고 70세까지 이제 명예교수로 그냥 교수로 있다가 70세 완전히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살던 그 동네에서 내수라고 하는 그 초정약수가 있는 내수 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을 이제 하셨습니다. 이제는 학생들 더 이상 가르쳐주지 않을 거니까 집을 이제 모든 책이나 그리고 여태까지 썼지만 이제는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들을 싹 비우신 거예요. 싹 비우시고 이사를 오셨어요. 정말 깔끔한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5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가 그 교구를 맡게 돼서 이제 집사님 댁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가정이 어떻냐고. 버릴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워서 왔는데 살다 보니까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마음을 결단해서 그래, 나 오늘부터 뭐 안 할 거야. 뭐도 안 보고, 뭐 안 하고, 이제 난 정말 정결하게 살 거야. 깨끗하게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게 며칠 갈까요? 3일 가면 길고. 왜 그럴까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비울 수도 있지만 그 비움의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비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뭐냐면 잘 비우는 게 1차적이지만 그 배우는 것만큼 잘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사 왕은 이렇게 먼저 잘 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찾게 했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누렸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될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운 자리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갈 여지들이 늘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귀가 사단이 어떤 사람 마음에 있다가 나갔어요. 나가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전에 있던 사람 거기 걔 잘 있나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야.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 안에 비울 수 있지만 그 비운 것 안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으면 또 우리는 뭔가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리처드 포스터가 쓴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돈, 물질의 유혹이 있을 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물질이 많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타락과 돈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 뭘 추구하게 될까요?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에서 일어나는 어떤 권력자들의 몰락을 보면 그들이 요 세 가지 중에 다 걸려 있거나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다 걸려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위 잘 나가고 뭔가 뛰어났던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여자 문제로 넘어지고 돈 문제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권력 다툼에도 내려가는 겁니다. 사람은 요 세 가지를 비우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못 살거든요. 못 살아요. 여러분 우리 집 안에서조차도 권력 다툼이 있잖아요. 없는 것 같으시죠? 집 안에도 있어요. 엄마와 아버지의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7살 딸하고 5살 동생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있어요. 누난데 어디 감히 건방지게. 난 남자인데. 이런 이 보이지 않는 권력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라면서 또 다른 형태로 바뀔 뿐이지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늘 있다는 것이죠. 뭔가를 지배하고 싶어하고 뭔가를 가지고 싶어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스러운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권력의 뭐 하순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권위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어떻게 합니까? 명령했죠. 뭘 명령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권위를 잘 사용한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채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오늘 읽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속된 말로 쩔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분들이 뭐 향수 뿌린다고 해서 향기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향기는 우리가 쩔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봄에 청주에 있을 때 봄에 그 장례를 하고 와서 이제 아침에 장례가 오전에 끝나서 아침에 그 추어탕집에서 밥을 이제 장로님들이랑 거기 있는 성도님들이랑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두릅이 나온 거예요. 두릅 이제 봄에 나오는 그 두릅을 딱 먹었는데 입안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향기가 왜 나는지 아냐고. 왜 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연산의 향기가 납니다. 자연산의 향기가 난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릅이지만 겨우내 추웠던 것들을 이겨내고 나왔던 두릅은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두릅은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지만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이 성경책 들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오신 분들 중에는 또 나름대로 조명발과 화장발을 위해서 뭔가 몇 시간부터 투자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그럼 그 사람이 향기가 날 수 있는가?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를 믿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 속된 말로 쩔어 있는 사람만이 나온다는 겁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칙칙 뿌려지는 나 교회 다녀 그 말로 향기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을 찾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냄새지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에게는 그 생명은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고대 로마인들은 전쟁을 끝나면 이 로마로 개선행진을 하죠. 개선행진할 때 그들이 뭐 루비콘강 앞에서 얼굴을 씻고 나오긴 하지만 그들이 이 며칠 동안 전쟁에서 몸이 쩔어 있을 거 아니에요. 땀 냄새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 땀 냄새와 그리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로마에 피어져 있는 그 향이 나요. 그 온 동네가 이 향이 납니다. 이 땀 냄새가 로마인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올까요? 아, 저 땀 냄새를 통해서 저들은 승리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그들의 그 땀 냄새를 맡고 로마에서 피어진 향기를 맡으면 맡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움을 느끼겠죠.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뜻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라고 우리에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쩔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어가게 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그 고난 앞에 우리는 고난이 이겨 고난을 하나님 멈춰주기를 원하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궁극적으로 멈춰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라라고 요구하세요. 파도가 쳤어요. 엄청난 파도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죠? 그때 사람들이 귀신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죠. 나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와. 베드로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주목해야 될 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파도가 잠잠해졌습니까? 바람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파도와 바람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그 바라보던 베드로가 갑자기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빠져들어갈 때 베드로는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았죠.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그의 손을 붙잡고 배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 배는 그 파도는 잠잠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거라고. 전 사실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늘 따졌습니다. 아니 물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근본적으로 물을 가운데 지나가게 하지 말고 물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물과 불을 안 준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지나가게끔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고난들과 이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 하나님이 오시면 이 모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은 다 종결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뭔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고난과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무엇보다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남에는 영웅이 나올 수 없다고. 들어보셨어요? 강남에는 영웅이 안 나온답니다. 강남 사람들 돈도 많고 강남 사람들 계시면 죄송한데 강남에 돈도 많고 뭐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영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고난을 몰라서. 그냥 뭐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남이 물론 여기 강남에서 공부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오는 이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인생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길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지 사단이 우리의 몸을 붙잡고 넘어뜨리게 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다다랐을 때 사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 사자가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근데 마침 크리스찬과 희망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걷는데 사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아싸 이러면서 들어갈 때쯤에 너무 긴장하는 나머지 거기 있는 밑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지 못하고 밟아버렸어요. 부지직 소리가 나면서 이 사자가 깨버린 거예요. 사자가 그래서 깨니까 계속 두 사람이 오니까 엄청 울부짖었겠죠. 그래갖고 이 크리스찬이 도망간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그때 희망이 옆에 있던 희망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을 딱 붙잡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을 차리고 보라고. 정신없어 몰랐는데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다 딱 보니까 사자 몸에 쇠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자는 그냥 울부짖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그 걸려있는 쇠줄을 보지 못하고 그 소리에 두려워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단은 뭐라고 나오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와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를 떠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그 소리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지는 거지, 사실은 두려움은 미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두려움이 당장 현실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지, 경험한 사람 치고는 그거 갖고 두려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물 위로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불과 같은 그런 뜨거운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 비워진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비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쉽진 않습니다. 채웠다가도 또 비워지게 되고 채웠다가도 또 다른 것들을 차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번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까도 양구에서 군생활 했다 그랬죠. 양구는 영하 20도입니다. 이 정도, 요 12월쯤 되면 영하 20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아마 실감을 못 하신 분이 있을 텐데, 물을 뿌리잖아요. 그럼 바로 얼어요. 꽁꽁 얼는지는 않지만 얼면 살얼음이 싹 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춥습니다. 한 가만히 있어 보면 알아요. 근데 거기에도 얼지 않는 게 있어요. 뭘까요? 흐르는 물은 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추워도 물을 이렇게 동파 방지로 이렇게 은박지를 해놓고요. 그리고 물을 어떻게 하죠? 많이도 압니다. 그냥 물이 흘러갈 수 있게끔만 틀어놓으면 이 수도는 얼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얼지 않으려면 아주 작은 거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채우고 흐르고 흘러가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풍성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막 살다가 주일날 일주일 교회에 와서는 마치 경건한 척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내버리고 마치 교회가 쓰레기통처럼 다 비었으니까 나머지 6일은 또 채우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을 주일날 와서 7분 기도하지 말고 매일매일 1분씩 기도하는 게 더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제 이 이후에 그런 평안함을 주셨을 때 엄청난 적군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기에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물리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20년 동안 있었던 아사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좋지만 않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때, 여러분들 삶이 지금 평안하고 느낄 때, 이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바쁘고 분주해지면 그때는 찾기 힘들어요. 그러나 나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이고, 뭔가 나의 삶이 분주할 때 혹시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삶을 정리를 하세요.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들 맺혀지는 것들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삶들을 통해서 비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들로 다시 한번 채우신다면 그러한 풍성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죠. 결국 우리의 평안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때의 진정한 평안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평안함을 줄까요? 물질이 평안함을 줄까요? 잠시 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한시적일 뿐입니다. 아마 더 많이 경험하셨을걸요? 좋은 핸드폰 사면 뭐합니까? 2년만 지나면 새 핸드폰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저 노트 9 있어요, 저한테. 두 달 전에 싸게 샀거든요. 와, 뭐 15일만 지나니까 그거보다 더 싸게 나오더라고요. 버리고 싶더라고. 물질은 그런 겁니다. 물질을 언제나 그때 가지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게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들의 삶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핸드폰을 평생 살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삶에 지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평안할지를 말씀 가운데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